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바른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살피고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시고 또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그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있었던 그 사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은 그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는 그 배경이 조금씩 다르다.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대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그런 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이 본문의 의미를 놓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도 먼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인한 이 사건은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인하려고 배반하려고 작정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갑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그 처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의 이 말을 갖다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그때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뭐 아첨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이 이러했다. 이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느냐? 과연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때 베드로의 문제는 비록 예수님을 내가 죽더라 따라가겠습니다는 이 말이 순수한 어떤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랄지라도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 이게 그 베드로의 문제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결단과 각오라는 것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대할 때에 아 그래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과연 며칠을 가든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가든가 아마 며칠도 아니고 그럼 내가 마음을 가졌더냐 그 순간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예배당을 나간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그 실태가 아닌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마음먹은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진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 마음먹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해가지고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지금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하는가 이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따라온다. 네 결단과 네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후회는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후회라는 게 언제야 그 말이죠. 그 후회라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그때 이제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오신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결단과 자기 각오 내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내 마음을 다스린 바다며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아실 것은 신앙은 절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결단한 대로 절대로 신앙은 사라지지를 아니한다는 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금식을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을 딱 듣고 아 그래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 금식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금식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회사를 딱 가니까 사장이 나를 부르더니 점심 같이 먹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이 점심 같이 먹자 하는데 거절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같이 먹으면서 야 좀 잘 보이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 그럼 금식을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미루고 사장과 점심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야 그러한 경우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뭐가 흔들어 버리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들, 형편들, 나의 같은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결단 각오들을 다 흔들어 버린 것이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내 마음 먹은 것이 내게 지금 닥친 어떤 형편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적어도 목숨을 내가 버리나니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결단, 자기 각오를 내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배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베드로 앞에 전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는 함부로 큰소리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지만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다, 어떤 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에 쉽게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내가 직접 그렇게 대어보지 않고서는 당신 그거밖에 못하는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 내가 대어보지 않고서는 나도 어쩔 수, 그 사람 그렇게 됐을 때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항상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못하고 누가 실수일 때 당신 그거밖에 못하는가 이렇게 비판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같은 입에 됐을 때에 결국은 자기도 그 사람 같은 동함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 빠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지고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할 수가 있다라든가 나는 네보다 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큰 소리는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물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2절에 보면은 그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안나스에 이끌고 가죠. 이 안나스가 누구냐 거기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가야바가 누구냐? 그게 소개가 되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요한복음 11장 그 49절에부터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미리 그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안 망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이미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왜 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마치 가야바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십자가 죽을 걸 미리 예언했다는 그런 뜻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야바 생각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가 예수를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 죽어야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가야바의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그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야바 그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배후에서 작정한 일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그 말이 백성을 선동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주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그것이 아니고 가야바의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는 왜? 예수님을 죽으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그런 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의 그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가야바 얘기가 이름은 나오지만은 이러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가야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왜 가야바 얘기를 하고 나서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그런 얘기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건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뭘 하겠습니까? 직책이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예.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이죠. 가야바는 유대인의 대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걸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그런 자가 유대인의 그 유익이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나선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 대표자가.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대표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또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 버린다 이런 얘기죠. 역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대표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자 두 대표자가 똑같이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누가 죽었느냐? 누가 예수를 배반했느냐? 몽땅 다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 남김없이 몽땅 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더냐? 이토록 무지했다. 유대인 대표자도 예수에 대해 무지했고 베드로의 그 제자의 대표자인 베드로도 예수에 대해 무지했다. 몽땅 다 무지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가야바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를 같이 붙여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깨달은 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뒤에 예수가 이런 분이고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알고 나가지고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하 우리가 주님에 대해 무지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맨 처음에 뭘 말합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둠이란 데다가 자기들 몽땅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어둠의 존재였더라.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문 밖에 있단 말입니다. 겁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뭔가 이제 상황이 파악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부려가지고 뭐 자기를 붙들어간 사람을 심판해버리는 거 이리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뭐 이리저리 인생 꼬약한다. 이런 생각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봐야 나에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걸 눈치를 채고 문 밖에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한 어떤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문 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말함을 잘못하면은 이제는 생명이 이토록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인 걸 실토하고 나면은 자기도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다시 또 두 번을 더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못나 보입니까? 참 신앙이 대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의 처음 마음 분명히 예수님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려고까지도 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장담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들은 없는데 베드로만 예수를 쫓아왔던 거예요. 혼자만. 그런데 너도 예수의 제자다. 이런 계집종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은하는 것과는 달리 아니다. 이런 말을 내뱉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원한 것은 죽더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그런 환경이 딱 갖추고 나니까는 자기가 원한 것과는 다른 말이 나와버리더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과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를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는 달리 다르게 어떤 살아가지고 다른 행동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지지를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원하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난 예수 안 믿고 신앙을 안 살고 내 맘을 살겠다 이걸 원하고 살아갑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만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싶다. 난 이 세상에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만 소망하면서 이 땅 욕심 안 부리고 주만 따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다 가질 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돈 못 벌더라도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살고 싶어하는 진짜 베드로처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데 막상 신앙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이 뭐냐 신앙이 아니고 세상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좀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베드로의 상황과 같은 말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베드로같이 얘기한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고 베드로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런 말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 실태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내가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악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죄 아래로 끌고 가더라.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등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 말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 이런 고백을 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악이 다 보이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이끌려 가는 그런 분이었고 우리도 지금은 성령이 이끌려 간다면은 그것이고 신자라 이렇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민하고 통곡을 하는 애통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말해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닭이 울고 나니까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대성통곡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베드로는 진심으로 내가 죽더라도 진짜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내 속에 그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속에 그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악의 법이 또 있습니다. 그 악의 법이 내가 속마음으로 내 속사람은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고 싶어 말씀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속에 악의 법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실감을 하십니까? 그게 사도바울이고 우리의 따끔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속사람의 마음 그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바울 죄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은 신자는 생각은 선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선한 생각하는데 근데 하는 걸 보면은 악이라는 것이죠. 생각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생각과는 전혀 거리감은 다른 것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리 설명을 한 것이죠. 죄가 날 다스립니다. 바울이 그 말을 율법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율법으로 안 되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법을 섬긴 육신이 어떻게 율법의 선을 이루겠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곧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해도 육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육신이 죄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마음은 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죄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 얘기나 사도바울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역한 인간이다. 육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래 생각하고 죄 지은 것을 당연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기 육신 이걸 말하고 나서 뭘 말합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함이 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육신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나니까는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겠다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은 항상 죄로 끌려가는데 그런 우리 육신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말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것 같은데 나에게 위협이 되고 소원해가 되는 그런 일에서는 자꾸 예수를 접어버리는 것. 이게 육신이 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나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얘기죠.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할 다 한 것이냐? 베드로 이야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13장에서 예수님이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겠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성령이 오신 때를 말한다겠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강제로 끌어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 부인한 그런 사건에서 통곡을 하고 나서 주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의 악함,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십자가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모든 죄를 덮게 죽으신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끌려간 육신 이제는 성령에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로 뒤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해가지고 죄를 전혀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거, 이걸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도록 항상 붙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생각하고 통곡을 했죠.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행했더냐, 이걸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걸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예수님을 연결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지배하던 게 죄였는데 그 죄를 부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자기가 예수를 세워 부인했구나,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을 때 다시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통곡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날마다 우리 육신이 죄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말씀밖에 나갔다는 것, 이걸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도록 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걸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가지고 다시 그 말씀으로 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주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다구른 소리 듣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는다고 주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가요.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주께 끌어갑니다. 그래서 죄 지었다가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통구하고 회개하면서 예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주님이 정지하지 않으시고 구하신다고 하는, 그 속에 감사하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삶의 문제로 약한 모습 보이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가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들리는 그 마음이 점차 육신에 지지 아니하는 강한 신자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나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피 흘렸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갈수록 육신을 이기는 승리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 짓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나를 자꾸 예수께로 끌어가려고 돌이키는 그 주님의 역사 우리가 실감을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건 이미 신자를 벗어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얼마큼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성도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악한 저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도 하고 하지만은 세상의 일에 있어서 육신에 실패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지시때대로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에 대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날 위해 피 흘린 것, 그걸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